매기 성경 강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언제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아주 완고한 갈라디아 그 우상 숭배에 부딪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갈라디아 지방은 여태까지 바울이 부딪혀보지 않은 가장 선교하기 힘든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면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되겠죠. 바울이 쓴 가장 힘든 서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릇된 방향으로 굽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들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이 교회들을 더 많이 방문하게 되었죠. 바울이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으로 들어간 곳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이 지방에 대한 아주 그 간략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 지방 사람들은 고을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들은 아마 프랑스에 정착했던 사람들과 같은 혈통인 겔트족이었다고 보는 거죠. BC 4세기에 그들은 로마 제국을 침략하여서 로마를 약탈하게 되는데 후에 그들은 그리스로 건너가서 BC 280년에 델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비티니아 왕인 니코메데스 1세의 초청으로 그들은 내란 중에 그 왕을 돕기 위해 소아시아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아주 호전적인 백성이었는데 소아시아에 곧 정착을 하게 되죠. BC 189년에 그들은 로마 제국에 종속되었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국경은 자주 변경되었음에도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관습과 언어를 보존하였어요. 그런 곳에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은 한때 갈라디아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습에 따라 이 교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금발의 동양인이었습니다. 이 고울 겔트족은 유럽 사람들의 기질을 많이 닮았다고 전해져 있어요. 황제 시저는 그들에 대해서 고울족의 결점은 결의에 대해 마음이 잘 변하고 변화를 좋아하며 신용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작가는 그들을 솔직하고 열렬하며 감수성이 강하고 현저하게 지성적이며 연극을 좋아하나 극단적으로 변덕이 심하고 지나치게 허영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거친 편지를 썼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종류의 편지가 필요했던 거죠. 이 외에도 또 한 뭐랄까요 좀 재미있는 것은 독일 출신인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갈라디아서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서신서가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주장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 뒤에 붙어있는 지도를 또 앞쪽에 붙어있나요? 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은 그들이 구브로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갔고 바보에서 밤빌리아 그 지역의 버가로 배를 타고 갔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여행을 하게 되죠. 이것들은 다 갈라디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부로 들어선 것이죠. 2절로 4절입니다. 14장이죠. 2절로 4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가 두 무리로 나뉜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유대인임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맨 먼저 유대인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회당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5절로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썩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이고니온을 통과해 돌아온 것으로 보아 거기에 믿는 자들이 틀림없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8절로 9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보아온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의 은사 곧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약성경의 어떤 복음서도 손에 들지 않고 이곳으로 왔던 거죠. 그들의 자격증명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표적의 은사가 그들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은사와 기적이 우리에게 증명서가 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11절로 가볼까요?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앉은뱅이었던 그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그에게 그 발로 똑바로 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 뛰어 걸었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고니온이며 또 이교도였고 이방 사람들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던 일이 아니었거든요. 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들의 눈은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로 그들에 대하여 경탄을 금하지 않았던 거죠. 12, 13절입니다.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하니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둘 중에 말하는 자였기에 제우스 신의 대변자인 허메라고 불렸고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체구가 컸기 때문에 스스 곧 제우스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관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바로 전 동네인 이고니온에서는 능욕과 돌로 쳐 죽이려 하던 이들이었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대접을 받게 되니까 말이죠. 14, 16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서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하려고 하자 놀라고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무리 중에 뛰어들어가서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를 쳤죠. 여러분들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그를 경배하려고 할 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와 똑같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분명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엎드려 경배할 필요도 없고 경배 받으셔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의 발에 엎드려야 할 그러한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일부 이단의 창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경배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4장 17절로 18절을 보죠.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 나누기 전에 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그를 통해 가지고 험해와 쓰스다 참 이렇게 막 섬기려고 막 뭐 달려오고 뭐 그 또 그 당시에 그 제사를 주관하던 그러한 제사장은 소를 갖고 오고 화관을 갖고 왔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제우스를 대변하는 험해라고 불렀고 또 바나바는 뭐랄까요?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19절을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참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처럼 변덕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하려던 사람들이 그만 갑자기 돌변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가 정말로 그때 죽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후에 바울이 그가 겪은 체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울 자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군중들이 그를 죽지 않은 상태로 그것에 버려두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 밖에 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돌 맞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분이 애체부터 그렇게 안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그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었잖아요. 아마 어떤 분은 그가 지금은 회개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러나 회심 후에라도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은 무엇이든 거두게 될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참가했기 때문에 그도 수년 후에 그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어. 참이 기적이죠. 돌 맞은 사람이 심하게 상처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그 다음날 여행할 수 있었다. 그가 실제로 죽었다가 일어난 건 일어났건 아니건 간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지도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은 더베란 곳이 반환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곳이 1차 전도 여행의 끝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은 돌아왔으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 그들의 행로를 다시 이렇게 되밟아 오게 되는 거죠. 23절로 25절입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들은 비시디아와 밤빌리아를 통과해 돌아와서 버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죠. 그 후에 그들은 아달리아로 가서 그 항구로부터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계속되는 26절로 28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을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 그들이 한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확실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모두 히브리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었고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부분적으로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제 복음은 분명히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완전히 이방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 교회 안에는 몇몇의 유대인들이 역시 있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구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지은 구원을 열망하라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